이 구절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임명에 관한 말씀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과 임명에 관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선택하여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 그들이 믿은 주님께 장로들을 맡겼다. 아멘. 이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됐죠?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시작하고 끝내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두 구절들은 우리 가운데 유명하죠.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한 도시의 한 교회의 실행이죠. 첫 번째는 장로들을 모든 교회들에서 임명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에서는 모든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도시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 이 구절들을 보는 중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임명하는 것입니다. 임명하는 것, 이것은 아주 여기서 큰 문제입니다. 이 자체로서 하나의 공과를 다룰 내용입니다. 제가 좀 빨리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더 말할수록 깨닫는 것은 여러분 중은 어떤 분들은 정말 포기할 그런 준비가 됐겠죠. 누가 이러한 것들을 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울이 선포하기를 누가 이러한 것에 충분합니까? 누가 참으로 신약의 사역, 그 영의 사역 이런 방식으로 사역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충분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님들 오늘 필요는 교회들 안에 있는 필요는 이 합당한 감독의 직분 이런 면에서 아주 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죠. 왜냐하면 바울은 열망할 때 선한 것을, 그런 형제들은 선한 것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합당한 장로 직분을 더 추구해 볼수록, 그 인도 직분이라는 문제를 탐색해 볼수록, 성경에 따라서, 우리의 체험에 따라서 살펴볼 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보자면,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기능, 이 역할은, 전형적인 생명이, 타고난 생명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하고, 아무리 역량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영역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느낌, 우리가 이것을 할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실제로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것이 항상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저는 이런 요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볼때 이상을 보지요. 그러면 조만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우리는 그 요구를 수행할 수 없구나. 천연적으로는 할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보다 사퇴하기보다 이러한 엄중한 이들은, 심각한 이들은 헌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구는 그들을 강요하죠. 그들에게 압력을 줍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다. 주님 자신께로 몰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엎드러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한 면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을 받죠. 어떤 이상을 보는 겁니다. 모세처럼 가시나무 떨기에 이상을 보죠. 또 다른 면에서 그가 깨닫는 것은 나는 이것을 할수 없다를 깨닫죠. 나는 말할 수 없다.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주셨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습니다. 형제님들이요. 이것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요 표준이 더 높을수록 그것은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하고 절박하게 가게 해야 합니다. 이때 다만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진보만이 아니라 이때는 그분의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입장에서서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 이것은 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이 땅에서 필요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저에게는 충분함이 전혀 없지만, 저희의 천연적인 존재 안에는 없지만, 주님, 그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헌신합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노예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제 안에서 뭔가 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저를 폭로하시고, 저를 조절해 주십시오. 저를 규제하여 주십시오. 저를 처리하여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한 무리의 사람들, 형제들을 더 깊은 하나님과의 다름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입니까? 교회의 상태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저의 체험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저의 체험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더 영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분의 교회에 필요합니다. 교회가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중심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에 응답하라 해달라고, 그분의 권익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들의 임명에 왔습니다. 이 집회를 11시 55분까지, 늦어도 55분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을 남겨서 몇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장로들을 임명하시는가? 에이, 교회 안에서는 전제주의나 독재주의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권주의가 있습니다. 즉 신정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죠? 신정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직접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친히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신정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통치하는 독재주의도 아니고 사람들이 통치하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두 가지의 근원은 사람이지요. 교회의 행정은 하나님에게 속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신정입니다. 이러한 다스림은 그저 하나님께 속할 뿐만 아니라 이 다스림은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절, 베드로서의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따라 양떼를 목양하라. 하나님의 양떼를 치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깨달아야 하죠. 이것은 누구의 행정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매 4년마다 미국에서 이 대통령 선거가 있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든 새로운 행정부를 임명합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행정을 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행정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추천이나 여러분의 자원함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행정이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이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점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균형 잡아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주 혼자도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하락하여 그 권력을 사람에게 주었죠. 그리고 피선된 사람이 합니다. 그 하얀 연기가 올라가면 교황이 선출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모독입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모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대체하여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시게 해야 합니다. 이제 장로들의 임명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은 그분의 행정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주의를 기울입시다. 비번 장로들의 임명은 성도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사도들의 손에 있고 머리에 임명된 사도들의 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실행을 하는데 장로들이 이 이사회에서 어떤 회중 가운데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투표해서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이고 이것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합당한 사도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그들 자신이 머리에 의해서 임명되었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여전히 머리로부터 온 것이고 머리에 속한 것입니다. 10번. 사도는 장로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머리의 권위에 순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이 자칭하여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저 모든 사도도 아닙니다. 그들이 장로를 임명할 수 없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들 자신이 자격을 갖추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 자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이것이 중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 자신이, 이 사도가,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 받은 사람이죠. 이 보내심 받은 사람이 그 자신이 머리의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도라면, 그런데 여러분이 순복하는 데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임명할 자격이 없죠. 여러분이 그런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권리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머리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분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1번. 장로들을 임명하는 권위는 성령과 함께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 안에 살고 머리의 권위에 순복할 때만 머리로부터 권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들어보십시오. 권위는 사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려받은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구절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구절이 있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했죠. 누가 누구를 세운 겁니까? 바울이 세웠죠. 바울이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 이 세우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아니다라고 말했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누가 세운 겁니까? 여기에서 이 놀라운 원칙이 바로 육체되심의 원칙, 성육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그분 직접 혼자서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에서는 사람과 연합 안에서 하십니다. 일들을 하실 때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하여 하십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성령께서 바울과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임명할 때 그는 자신 확신이 있었죠. 영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뭐냐면 바울 자신이 100% 굴복하고 성령의 권위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영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위임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명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임명하는 사람이 그 사도들의 인격 안에서 그들 자신이 머리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리하여 그가 머리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소위 대리권위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2번.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은 머리의 권위이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임명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이든 이런 경우에서 그렇습니다. 그 권위는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사도가 장로를 임명하려고 할때 그는 반드시 먼저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와 자신이 성령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임명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하거나 조급하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부주의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 임명을 받는 사람의 자격뿐만 아니라 더욱더 임명하는 사람의 자격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임명하죠. 잘못된 사람이 임명하는 겁니다. 3번,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와 머리 앞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들을 임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심지어 머리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권위로 제가 임명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백부장 이야기를 아시죠?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어가는 종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구하기를 주님께서 오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할 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분께 말하기를 저도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도 또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의 종이 치료받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권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위 아래 있었고 자신이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그는 주님을 그분 자신을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인식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있는 권위로 인정했죠. 주 예수님 자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오직 그분의 아버지만이, 즉, 그 아래에 있을 수 있고 굴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러한 권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위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결코 아래 있지 않다면 결코 그러한 권위의 통로가 될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권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이죠. 그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그 공과를 잘 배우십시오. 좋습니다. 4번. 어떤 지방교회들에서 장로들의 임명은 성령의 권위 아래 수행되지 않고 규칙과 원칙에 따라 행해진다. 그렇게 된다면 임명에 있어서 기름 바름의 확증이 없게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 임명에 있어서 기름 바름의 확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광고하고 존중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역에서는 여기에 실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행정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임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좋습니다. D번. 바울도 장로들을 임명하는 문제에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바뀌었습니다. 그의 체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1번. 바울은 첫 번째 여행에서 교회가 세워진 즉시 장로들을 임명했지만 나중에 그는 이 실행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너무나 급히 했다면 이영 제림이 말하기를 예비 장로라고 했었죠. 때때로는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실제로 그 예비 장로를 갖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큰 세워진 교회에서는 표준이 다르죠. 새로 세워진 교회와는 표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배울 것이 있는데 너무나 급하게 하고 너무나 조급하게 한다면 어떤 이들을 임명할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한다면 어쩌면 위험을 당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후기 사역에서 그런 장로들의 자격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고려가 필요함을 보았기 때문에 장로들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대신 그의 젊은 동역자들에게 임명을 맡겼습니다. 더 많은 고려를 할때 결코 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기도할 때 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디모데에게 말할 때 너무 빨리 안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좋은 것은 이 문제에 올때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 지방에서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B번. 바울은 그의 후기 사역까지 장로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로들이 잘못된 시기에 임명되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 바울의 초기 사역에서 장로들의 임명은 즉각적이었지만 그의 후기 사역에서 장로들의 임명은 느리고 신중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해 매우 신중했습니다. 이것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봉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봉사라고 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왜 뭔가 할때 이곳은 너무나 부지수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절 질서를 잡고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그 명령 체계를 좀 세우고 이것은 제 어렸던 미숙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영재님을 보면 항상 아주 아주 이것을 주의 깊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발췌문에는 없지만 누구를 우리 가운데 누구를 임명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선생님이 후반부에는 말했습니다. 젊은이를 장로로 임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상 더 연장한 형제들이 어느 정도의 체험이 있는 성도들이 임명하는 것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가 생명의 성장에서 초기 단계에 있고 성숙하지 않다면 임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천천히 해야 하고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운 지방교회가 주님의 간증으로서 세워질 때마다 장로의 임명은 상황이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미루는 것이 올바르고 안전합니다. 여기서 그저 나타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전체 문맥을, 교회의 상황을 읽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상황을 읽어봐야 하고, 그 상황을 어떤 임명하기 전에 봐야 합니다. 여기에 이것을 위한 올바른 때가 있죠. 또한, 올바르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준비가 되었지만, 상황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죠. 3번. 모든 전시간자들이 사도들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은 그들의 위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전시관으로 봉사하고 동역자들 가운데 그들의 위치가 있지만 그들이 사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냥 그 호칭이 아닙니다. 아, 나는 동역자이니까 사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과 관계가 있죠.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아, 내가 전시관으로 봉사하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가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 주의 깊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2번. 장로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들. 자,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임명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A번. 성령의 권위에 순복함. 다시 이 중점에 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중점입니다. 사도들이 장로를 임명할 때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권위에 관해 그의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일반적인 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형제가 권위를 아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가 권위에 의해서 만져졌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 그 책이 있죠? 권위와 순복이라는 책이 있죠? 아십니까?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아주 잘못 사용된, 심지어 오용된 책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읽으십시오.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죽을 만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잊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한 사례를 워치만 니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예였습니다. 그가 옷자락을 잘랐죠.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표시였는데, 기름 바름이 자신에게 있고 사울에게서는 그쳤죠. 그렇지만 왕으로서 실제에 있어서는 아니었는데, 다윗은 권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후에 그는 그 맞았죠. 이것은 왓치만 니 형제님이 예로서 들었습니다. 왕이 될그 권위를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는 권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공과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 문제, 장로 직분을 만질 때, 인도 직분을 만질 때 그렇습니다.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상태가 점검받아야 합니다. 어떤 면입니까? 권위에 관해서입니다. 이 형제가 권위를 아는가? 그가 여전히 거친 사람인가? 교회 안에 있지만 너무나 거칩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지만 무언가가 속에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속에 있는데 어느 정도 고집셉니다. 완전히 그 아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람은 인도 직분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거나 장로가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은 그가 머리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3번. 어떤 사람이 권위의 문제가 세워지고 확립되기 전까지. 저는 이 단어, 두 단어가 좋습니다. 세워지고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장로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권위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래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권위를 대표하는지 모릅니다. B번. 생명에 있어서 성숙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려는 바로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생명에 있어서 체험해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생명의 문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위치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생명입니다. 둘째, 사도들은 생명에 있어서 그의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고 둘째는 생명입니다. 저는 이 순서가 좋습니다. 보좌로부터 강이 흐릅니다. 근원은 첫 번째는 반드시 보좌여야 합니다. 그 형제가 보좌를 아는가, 그리고 둘째, 그가 생명을 아는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로는 임명의 결과가 아니라 생명의 성장에 의해 생산됩니다. 산출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장로 직분은 어떤 위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위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증이죠. 주님의 은혜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형제 안에서 성장하는가, 이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인식하죠. 그리고 우리는 다만 이것을 확증할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건강한 방식이라고, 이것을 바라보는 더 건강한 방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바로 그 영의 일을, 어떤 형제 안에서의 그 영의 일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표시는 바로 성장과 성숙입니다. 2번, 장로의 임명은 생명을 함축합니다. 생명 안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장로가 될수 없습니다. 뭐냐면 장로가 되는 것은 생명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라는 단어는 분명히 말하기를 성장을 의미합니다. 어떤 정도의 성숙도도 포함하죠. 3번, 장로가 생명 안에서 체험이 있어야 할 정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작은 지방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될 자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생명 안에서도 체험이 있는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위한 자격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상태가 다르죠. 이것을 획일화시킬 수 없습니다. 작은 집에서는, 어떤 시골에서는 아버지가 뭐 주요한 고등교육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복잡한,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이런 가정이 있다면 상황이 다른 겁니다. 상황이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격은 반드시 아주 큰 면에 있어서 생명의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를 임명할 때 생명을 모르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회복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날 이런 많은 일이 벌어지죠? 임명할 때 신학학위나 이런 박사학위를 받은 것에 따라서 임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가, 역량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주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발췌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을 임명할 때 그들의 그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 도시의 시장이기 때문에 장로로 만들자. 이것이 종종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그들의 부요함에 따라서, 부자니까, 장로로 세워주면 그 교회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전시간자가 더 많을 수 있겠다. 혹은 뭐 교육이 그럴 수 있죠. 뭐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 이것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자격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틀린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한다면, 카리스마가 있다면, 기름 부음이 많고, 아주 그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이해할 겁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형제님들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회복이 아닙니다. 자, C번입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함. 장로들을 임명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두 가지 문제는 권위와 생명입니다. 이것은 다 다루었죠? 이두 가지 문제가 분명하다면 추가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형제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능이라는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형제가 어떤 나타남, 그 기능의 나타남이 있다면 장로로서의 기능이 나타나 있다면, 그가 성도들을 목양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상황을 감독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뭐, 말이 유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똑똑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가 이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 외에도 그가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받는다면, 여기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능이 있는 것이죠. 어떤 형제들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합당한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죠. 진리를 나눠주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건축할 수 있다면, 여기에 온전케 할수 있다면, 여기에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권위에 순복하는 것과 생명에 있어서의 상태가 비슷하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더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3번. 장로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기능에 주목해야 하지만 기능은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권위와 생명입니다. 기능은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처음 두 가지처럼 핵심적이진 않습니다. D번. 기본적인 신약 진리들의 신성한 지식으로 조성되어야 함. 그렇죠? 형제님들, 주님의 회복 안에서 교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거기에 이 세상에 어떻게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들은, 장로들은 그들 자신이 반드시 어떤 수준의 지식이, 이러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자격 중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합당하고 봉사도 하고 신실하게 봉사하고, 그런데 그가 뭔가 말할 때가 되면 그냥 일들을 섞어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죠. 뭐 죄악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를 성도들에게 제시할 수 없고 도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에게는 진리가 필요하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진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주 하나님의 갈망이고, 또한 합당한 진리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섞여져 있다면, 분명하지 않다면, 이것은 참으로 점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유용성이 감점이 있는 겁니다. 형제님들, 우리가 실제로 계속해서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20대, 26세였습니다. 이곳에서 부담을 취했습니다. 인도하는 데 부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장이 있었었죠. 그리고 1년을 빼서 직접 제가, 그때는 FTTA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저에게는 진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복된 지가 약 한 8년 정도? 이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저 안에 있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렇게 견고하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때는 그렇게 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영재님의 그 60개 공과 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것을 성경 안에 있는 핵심 진리들 6권이 있죠? 6권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핵심 진리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았죠. 거의 기본적인 진리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이전에 오래된 책이죠. 처음 16개는 치프에서 전해졌고 형제님이 중국에 계실 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내용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약의 결론이라는 책이 있죠.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 그리스도, 영, 생명, 믿는 이들, 교회, 왕국,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리의 주된 기둥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이 있죠. 랩사디와 사역의 책들의 내용들을 함께 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읽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이것을 준비할 때, 정말 수많은 중점들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와, 정말 머리가 이렇게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모른다면 그저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면 성도들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저 몇 가지를 던지고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뭐 예전에는 좋았겠지만 21세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FTTA를 통과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눈을 굴리면서 보겠죠. 인도하는 장로가 말할 때 영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속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일반적으로는 알지만 세 가지 질문만 해보면 그냥 포기하죠. 이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학자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어디를 봐야 하죠? 뒤에 어떤 형제가 장로로 신성하게 임명되었는가의 여부는 그가 기본적인 신약의 진리들에 속한 신성한 지식으로 얼마나 조성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장로가 된 형제들은 누구라도 신약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적어도 50%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 주님. 와, 이것은 이영재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높은 표준이죠. 50%입니다. 50%. 또한 진리공과도 있죠. 진리공과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나온 것은 모르겠지만 초반부에 나온 것은 아주 좋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속한 지식을 얻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각주가 있는 회복력과 라이프 스터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주 권장하는 내용이죠. 저는 다른 때에도 여러분을 도와서 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와 같죠. 수업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듣지 않는다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죠. 아주 많은 그 선한 마음으로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수준은 좋은데 권위도 아는데 그 진리의 면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추구를 멈추지 맙시다. 3번. 자, 이제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상태와 관련된 장로들의 임명. 심지어 성도들의 상태도 중요하죠. 자, 봅시다. 장로들을 임명하는 사도들은 반드시 영적이어야 하고, 장로들로 임명된 사람들도 영적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장로들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성도들 또한 영적이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합당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임명하는 사람이 영 안에 있어야 하고, 임명된 사람도 영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임명하는 것 아래에 있는 성도들도 또한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B번.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장로의 임명에 있어서 주님을 주의 깊고 진지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장로가 될 형제가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가, 이 형제가 교회에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가, 게다가 교회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마쳤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권위만이 아니라 이것은 주로 머리와 관련되어 있죠. 생명은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또 다른 시험이 있죠. 또 다른 종류의 고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형제가 몸을 아는가입니다. 권위를 알고 생명을 알고 진리를 알고 또한 몸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형제가 있는데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생명도 좋고 이런 말을 알겠죠? 권위도 알지만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완전히 개인주의적이라면 그가 동역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주 그냥 미운 오리입니다. 항상 물에 그냥 기름 물에 기름처럼 둥둥 떠 있습니다. 그저 신발에 그 돌뿌리처럼 있습니다.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의 기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협력할 수 없다면 인도직분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 직분은 바로 동역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물입니다. 한 사람만 독립적이면, 개인주의적이면 온 기차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동역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네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엇을 압니까? 권위를 압니다. 두 번째, 이것은 머리이죠. 두 번째는 생명을 아는 겁니다. 영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의 다룸과 생명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기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하고, 네 번째, 우리는 몸을 알아야 합니다. 교통을 알고 어떻게 동역하는지, 어떻게 다른 애들과 일하는지, 함께 섞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렇지 않다면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문제가 됩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형제님들,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입시다. 아멘하십니까?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전히 옆에 계신 분과 잠깐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갖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멘.